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존전해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길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삶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붙잡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군대가 동원이 되고, 군대에서 그 천부장, 백부장들이 또 이제 그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냅니다. 총독들에게 보내서 그 총독 벨릭스가 재판을 하는데, 그러나 그 바울에게서 어떠한 그 죽일 만한 어떤 죄목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고 펄펄 뛰는 그 사람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2년 동안을 감옥 속에서 감옥살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벨릭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부임한 이제 베스토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베스토는 그러니까 와 보니까 지금 한 죄인이 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가 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할 만한 그러한 미움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의 집착적인 그러한 그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한 남자인 바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어떻게인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그 리더들, 장로들이나 거기에서 그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 좀 우리들의 말 좀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부탁이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이사라에서 그 바울을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는 길에 사람들이 매복해가지고 그 도중에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지금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다. 지금 당신들이 아무리 죽이겠다 뭐 한다 그래도 하여튼 내가 지금 가이사라에 곧 갈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오히려 그러려면 나와 같이 가이사라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력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가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이제 또 바울을 불러와서 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돌아가자마자 그 이튿날에 이제 그 바울을 불러놓고 재판을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굉장히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베스도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죽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나라고도 상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러한 중대한 사건, 그러한 뭔가 죽일 만한 그러한 범죄는 바울이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기껏해야 뭐 성전에 그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갔다,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그러든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결국은 율법이나 뭔가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 자기들의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 것이지, 어떤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킨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또 성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 대해서도 난 아무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율법으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러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간 거고, 그리고 자기는 율법적으로 정말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셔서 자기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바리새인으로 생활할 때에는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그것에 앞장서 온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한 과정 속에서 자기가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간증을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또 그렇고 또어그 로마 법으로 봐서도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잡혀 구속을 당하고 죽임을 받아야 되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요, 베스토는 그 율법 학자들,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의 리더들에 대해서 역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지금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러 온 거니까, 유대의 리더들이 자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자기에 대해서 어떤 적대시 하면은 이게 통치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유대인의 리더들의 그 환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에 그 어떤 정말 싫어하는 일, 그리고 화나는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바울을 죽이는 건데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냐면은 지금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서 그를 이제 숨었다가 죽이려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또그 베스토가 그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느냐, 재판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 앞에 섰으니 자기는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지금 황제 앞에 있다는 거는 지금 총독 앞에도 지금 로마의 황제가 그 배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 때도 그 예수님에게 사형 언더를 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빌라도가 동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처형할 수 있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배후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의 리더들이, 종교 리더들이나 그런 리더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공회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하는데, 앞장서서 동원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지금 로마 총독인 겁니다. 그리고 군대들은 오히려 지금 저기 바울을 보호한 쪽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바울을 때리고 그렇겠지만 그 군대들이 왜 그랬냐면 자기들은 이유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소동이 났으니까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때리고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뭐 본의 아니게 보호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때리다 보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들이 벌써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데려다가 감옥에다 놓고 채찍질했다. 그것만 해도 자기들이 지금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제 총독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풀어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벨렉스가 그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그대로 가둬두고 있잖아요. 자기랑 부인이랑 와서 심심하면은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2년 동안 그대로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을 자꾸 그렇게 불러낸 거는 오히려 바울에게서 어떤 뇌물이라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태 동안이나 그렇게 그냥 옥살이를 시킨 것은 유대인들의 그 바울에 대한 미움,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그냥 죽일 수는 없지만 그냥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와서 지금 바울 보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다, 나는 가이사 앞으로 갈 것이다. 가이사에게 가서 오히려 그 재판을 받겠는데 내가 만약 죽을 만한 죄가 있다면 나는 달게 그 죗값을 받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사하는,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고 그것이 참이 아니라면 나를 아무도 그 가이사, 로마 황제가 내어주기 전에는 중간에 나를 그 사람들한테 넘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이사만이 자기의 그 어떤 처형권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스도도 뭐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일 후에 지금 아그리빠가 또 나옵니다.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인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을 갔다. 아그리빠는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대 그 헤롯 왕이 있었고 또 헤롯 왕 중에 여러 왕이 있죠. 예수님 그 아기 때그세살 미만의 그 모든 아기를 죽인 헤롯 왕이 있죠. 헤롯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또 아들이고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왕은 또그 아저씨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온 헤롯, 그러니까 아그립바는 그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 왕의 아들이 되고요. 그 아기를 다 죽인 그 헤롯 대왕의 말하자면 손조가 되는 거죠. 그렇고 지금 그 여기 나오는 베니게 그 누이는 버니게는 앞에 우리 저기 벨릭스의 부인의 유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하자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친척들이라 그럴까? 그 친구 저기 그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합해서 뭐를 했느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일 악하게 쓰임 받았다랄까? 그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도 벨릭스와 더불어 그 누구야? 저기 바울을 데려다가 자꾸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실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그립바도 그 베스도가 벨릭스가 잡아놨다. 그거는 자기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 부인이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니게 언니니까 그 잡아놓은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보고 싶다라는 말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지금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에게 인사를 온 거예요. 바울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니까 그 헤롯 왕에게, 아그리빠에게 지금 베스도가 또 바울의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문장은 뭐가 긴것 같아도 같은 얘기들, 지금 바울이 왜 잡혀왔고, 또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잡혀왔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계속 설명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들의 폭동 속에서 군대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지금 루시아가 그 벨릭스에게 보내고 벨릭스가 그 다음에 온 베스도에게 그 바울을 넘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새로운 로마 총독에게 인사를 갔다. 이거는 하나의 가이사라에서 보면은 그 헤롯 왕과 그리고 헤롯 왕은 유대 왕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식민지였던 그 유대를 유대 그 사람 출신이 아니고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식민지였기 때문에 통치하러 온 사람이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문안을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베스도가 벨릭스가 잡아놓은 한 남자가 있다. 그 남자는 예루살렘에 내가 갔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인가 그 정말 죽여달라. 그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정죄해서 와서 보니까 별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더라. 내가 보기에는 뭔가 정말 자기가 짐작했던 그런 어떠한 그 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고소를 해서 죽여달라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증거도 없고 뭔가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 데에도 어떠한 아무 그 제출된 게 없다. 악행이 없다. 오히려 자기들 종교, 자기들 가치관 그거하고 달라서 믿는 어떤 그 믿음이 달라서 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부활했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뭔가 누구를 속였다든지 죽였다든지 거짓을 했다든지 뭐가 간음을 했다든지 뭔가 그런 어떠한 그 도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악행을 한 범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로 보내려고 해도 자기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고 지금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가이사 앞에 보내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좀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누구예요?
아그리빠는 헤로드치예요. 지금 헤로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아그리빠 2세거 어그 헤롯 2세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나도 듣고 싶다라고 했더니 내일 들을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불러서 듣지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말하자면 자기들의 그 뭔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치장할 거다 치장하고 옷이나 뭐 관을 쓰거나 뭐를 갖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걸다 하고 그리고 천부장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이제 신문을 하고 그 베스도의 명으로 이제 바울이 죄인으로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지금 당신들이 보는 바 같이 이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들에게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서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가도 이 사람을 꼭 죽여달라고 내게 청원을 하는데, 근데 내가 살피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보내려 합니다. 왜? 바울이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지금 증거도 없는데 뭔가 내가 살펴볼 때는 아무 그 죽일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인다면, 죄목이 없는데도 그냥 죽이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니까 이제 그 모든 판결을 왕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스토리는 그냥 이걸로 지금 25장 전부 다 끝난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반복된, 지금 23장에서도 24장에서도 계속 반복된 얘기들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가 결박을 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은, 환란을 겪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기 스토리에 나오는 대로 성전에서부터 잡혀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갔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고소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또 변명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에 가고, 이제 거기서부터 로마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로마를 가자 그랬나?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것에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황제 앞으로, 가이사 앞에 가겠다라고 얘기했나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담대하라고도 얘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담대하라 라고, 그리고 증거할 거 증거하라 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지금 가이사에게로 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죽이려는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시기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이용한 거는 지금 총독과 헤롯 왕이 다 합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했고, 그리고 재판했고요. 그리고 또 그 결국은 로마 병정들이 쓰임을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한밤중에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재판이.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2년이란 시간을 그냥 무고히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것저것 합하면 2년보다도 더 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그렇지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고 또 끌어냈다가 얘기시켜주고, 또 들여서 가두고, 또 끌어나서 얘기하고, 그러고 가두고, 하나님은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거하리라 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게 언제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옥살이를 했던 그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다 자유롭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가 참 하루하루, 2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말이 2년이지요. 하루하루라고 생각했을 때는 365일이 두 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옥살이를 하면서 보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뭐 쇠고랑을 쳐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죄가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건 거예요. 말하자면은 총독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죽일 만한, 가둘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거는 옥살이지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갇혔죠.
통해서 어떻게 그 로마까지 가게 될지 바울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잘 알아서 내년엔 이렇게 하고 뭐 후년엔 이렇게 되고 하는 거를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담대하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없는 소리 듣고 그리고 억울하게 잡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는 그 미움으로 죽임도 당한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령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보통 대인기피증이 걸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그러한 속에서. 그러나 정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는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내가 하리라 하면은 스스로를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아주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그냥 복음을 전한다. 다시 말하면 참 말을 한다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를 뭔가 성경을 막 풀어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친다. 뭔가 유식해야 되고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사실은 참을 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성령이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할 말을 주시고 친히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생각해서 원고 써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그냥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성경 구절을 놓고 그리고 풀이를 해서 해줄 때도 있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있고 뭐 여행하다 보면은 바울이 밤새도록도 가르치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미리 원고 준비해서 오늘은 이 설교하리라 저 설교하리라 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때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제껏 참그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많은 성경적 그 율법적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하게 지켜 행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는 것도 많고 또그 율법적의 매인 그 구습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낮추고 비어서 자기가 상종도 안 하던 이방인들, 자기가 정말 한 번도 마음에 이렇게 귀히 여겨본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식구처럼 지체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 교제하면서 더불어 사역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그것을 그가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삶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야. 말로 해서 전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실제로 그 이방을 다니면서 이방인들과의 그 만남과 교제와 생활 속에서 그가 정말 스스럼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떠한 그러한 규격이나 그러한 그 차별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은혜도 그렇고 다 일반이거든요. 동일하거든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그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바울이 삶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떠한 교제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예를 들어, 내 자식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 이쁜 거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그렇지만은, 고아나, 정말, 아픈 아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면, 그거는 내가 뭐, 사랑 있다, 누구를 섬긴다, 그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 그렇게 해,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아, 이 사람 안에는 정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것을 자원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가 지금 바울이 다른 데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같이 밥상을 먹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그, 정말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내 사랑하는 자야 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여태까지 보도도 못한 그런 세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그래서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똑같은 담을 갖고 똑같은 벽을 갖고 똑같은 잣대를 갖고 그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들이지 삶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구별해서 불러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안디옥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흑인과 백인과의 차이가 있을 때 백인들이 흑인을 없이 여기는 것 같지만 흑인들 속에 백인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가 똑같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그 정말 예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믿는 자들 속에서 그들이 보통 유대인들하고도 다르고 보통 이방인들하고도 다르고 어느 누구하고도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형성된 무리들이 동일하게 가진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순종한다면, 다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들은 정말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따지지 않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헤아리지 않을 것이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새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 정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날까지 이루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 관계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입맛에 맞고 내게 인사해주고 내게 유익하고 내가 좋아하고 다나 중심으로 우리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중심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가 뭐예요? 한 우리예요. 거기에는 너와 나가 없이 다 그냥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며 사역하며 말하는 것이 지금 같은 거예요. 왜? 하게 하시는 이가 같으니까. 바울의 원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원래 생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똑같이 변화가 돼요? 너와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와 나는 한 식구요, 한 몸이요. 우리는 하나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한 무리를 줘서 굉장히 사회에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게 무리를 지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면 그냥 없애버리기가 쉬운데 그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거든요. 가는 곳곳에서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동자인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둘 수가 없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 지금 반역자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연병 같은 전염병 같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그 초점을 놓고 걸고 넘어지는 거는 그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악을 저질러서 범죄했다가 아니라 지금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더럽혔고 그리고 지금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 그런 걸로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 보기에는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 신자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지금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또 헤롯은 나름대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런 그 아그리빠가 뭔가 관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또 예수에 대해서는 이 아그리빠나 버니게도 이미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인 그러한 사람인데 그래서 야고보도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실제로 지금 예수 믿어서 잡힌 그 바울을 이제 앞에 보니까 얘기를 듣고 싶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 자비 그것이 영원 무궁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은 다 자비요 그리고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억울하게 맞고 억울하게 또 재판받고 재판받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속에서 바울은 바울이 묶인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계속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잡히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간수가 그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감옥에 가서 신라랑 더불어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옥색 이 저기 쇠사슬이 다 풀리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겪는 거는 분명히 고통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그 일 하나를 놓고 보면은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너무나 그 쓸모없이 시간 보내는 것 같고 헛되게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모든 것에 딱 맞아서 아주 적합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는 바울은 계속 그냥 곧곧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일어나는 상황의 모든 것의 그 흐름은 지금 성경은 그냥 쓱쓱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상 누군가가 죽이고 죽이려 하고 너상 쫓겨다니고 너상 뭔가가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계속 그래요. 결국은 순교당할 때까지 그런 겁니다.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어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았고 이방에 살고 있어도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았고 어디를 가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정말 사회적인 배타를 받아가면서 그들이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편안하고 안위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너상 쫓겨가고 너상 정말 모든 것을 그 빼앗기고 목숨이 위험한 그러한 속에서도 그들은 핍박을 통해서 도망다니면서도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에서 그들은 교회를 자기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 무리들을 매일 또 더불어 지체 삼아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아무 핍박 없이 커다란 건물을 짓고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많은 정말 돈을 갖고 많은 그 인력을 갖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일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도들, 이 바울이 가졌고 그때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가졌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졌던 그 세상과 달란 어떤 그 성별된 삶, 성별된 가치관, 말하자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족하며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그러한 그 신앙의 능력이 지금 덩치는 크고 사람의 숫자는 많은데 헌금엔 돈은 많은데 믿음의 능력은 적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성경에 보면요, 복음은 고난과 더불어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라가 있어요. 복음이 세상을 악하다 하고 주님이 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상과 합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자기를 하지 않고 정말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 사신 것이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고난이 없다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기 무서워서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 싫으니까 천국 하나 무슨 저기 미리 표 끊어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내 왕이시고 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듣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서 지금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들어 순종하지 않고 바울처럼 나는 지금 억울하게 재판당하니까 난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나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할 이유가 없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려나?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 안에 바울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동일하신데 왜 바울의 삶하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차이가 지나?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지나? 바울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았고 우리는 땅의 능력으로 살으니까 그런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지 아니면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지 내가 예수 믿는 자다 교회 몇십 년 다녔다 그런 거가 아니라 내 실제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비춤 받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세워진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서 우리는 서 있는 곳곳에서 언제든지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감옥 속이든 뭐 재판을 받을 때건 사람들 군중 속에 있을 때건 성전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여 주님 앞에 있는 자여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정말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만이 나타나고 그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머리부터 발까지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이오니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스스로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